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절하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유대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대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유대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십계명 마지막 계명인 십계명을 이제 강의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앞에 단임교회와 두 주간 연합 예배했고 그리고 또 한국 방문함으로 소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국 방문 돌아와서 부활주일에 부활절기 설교를 하였고 다시금 이제 출애굽기 돌아와서 제 강의를 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출애굽기에 구계명을 설교했고 오늘 이제 십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런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들은 죄악된 외적 행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가 눈으로 드러나서 가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열 번째 계명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죄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죄악이 바로 뭐다? 탐심이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욕망이며 죄악의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본질이 뭐냐? 탐심이 뭐냐? 에베소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이 뭐다라고 아주 그 정체를 탐심의 정체를 딱 규정해 놓았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벌써 극도로 탐하게 되면 우리가 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게 되는 것이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탐심이란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거다 그렇게 탐심을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어의 탐심의 정의는 악한 소유욕 혹은 불법적 욕심이다 그렇게 탐심을 정의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심이란 내게 소유권이 없는 것을 불의한 방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격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심이란 남의 것을 계속 바라고 탐하는 그런 욕망이다. 그래서 엘스케어 호킨스라는 유명한 이 청교도 설교자는 탐심을 갖고 행동적인 범죄에 이르는 과정을 네 단계에 거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머물면 그의 감정의 영역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의지는 우리의 의지 영역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생각과 동의의 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유혹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로잡고 그것이 감정에 치우쳐서 즐기고자 하는 그런 desire, 욕망이 생겨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발동할 때는 마지막 네 번째는 합리화시킨답니다. 합리화. 행동 직전에 자기 합리를 하는데 이 정도야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래서 이것을 자기식 합리화로 이것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탐심이란 죄는 단순히 스쳐가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엄청난 결과와 무서운 파멸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머리를 스쳐가는 그런 한 가지 생각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또 모든 죄악의 근본이 바로 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탐심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의 관계를 위협해요. 첫 번째가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말했는데 우상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협하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묘사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정을 갖고 주 앞에 그렇게 은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경건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 경건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서 6장 6절에 탐심을 극복한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탐심은 결정적으로 뭘 파괴해요? 경건을 파괴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탐심이 우상숭배를 정의했다면 우상숭배 없이는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의 경고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탐하는 자들이 미혹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을 떠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리를 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 탐심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 탐심은 우리로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도 위협하고 파괴시킵니다. 자, 돈 문제가 끼어드는 순간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파괴되는지 우리는 잘 경험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의 탐심이 작용하는 순간 우리는 이웃이 섬김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군대 간 그리스인이 하루는 너무나 배고파서 옆에 있던 신자 친구가 빵을 혼자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열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친구야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모르냐? 했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친구야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모르냐? 그러답니다. 뭐요? 탐심이 작용하는 순간 우리 인간관계는 즉각적으로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관계일수록 돈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에서의 동업, 그것 갖고 잘못해서 인간관계가 망가진 모습 많이 봅니다. 비즈니스 욕심 때문에 교회 생활도 못하고 또 바른 관계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의 이기심에서 자유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동업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와있던 그 올림피아에 있을 때 그 두 친구인데 둘이 동업을 해요. 근데 이 한 집사님은 초월했어. 그러니까 동업이 되는 것 같아. 그냥 매상에 주는 대로 그냥 갖고 와. 그게 10원씩 따지면은 분명히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직분자고 또 권사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따지지 않고 내가 힘든 것,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 당신이 있어서 사업도 운영되니까 감사하다. 그런 식으로 초월해서 동업하니까 동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업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꿔주고 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이면은 그냥 주던가 아니면 안 주던가. 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결국 탐심은 자신의 행복조차도 위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오늘 읽은 본문 6장 9절에 탐심 그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여러 가지 뭐 해야 된다? 시험에 들게 한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10절에는 그것이 곧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저항하지 못하고 근심에 또 욕심에 굴복하는 순간 그 욕심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한 이 탐심의 시작은 그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여러 형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경우가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킨 후에 그 사람을 놓아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예가 바로 뭐냐? 바로 아간의 경우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부 물품들을 훔친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아서 아간의 죄악이 드러나자 아간이 여호사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내가 가졌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유혹을 탐심은 그 결과가 뭐였죠? 최후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돌에 던져서 죽는 모습 보게 됩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가져온 재물이 탐내서 그 우리 주인이 좀 달라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취하죠. 그리고 결국 게하시는 문둥병이 됩니다. 개인이 파멸과 멸망에 이르러서 비로소 놓아지는 모습.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그 예입니다. 바나바라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도들 앞에 드렸습니다. 그 댐데미가 인격이 워낙 훌륭한 그 평판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은 그에게 새 이름을 줬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 불구하고 그에게 권위자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는데 그가 이런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를 드렸을 때 아마 사람들이 매우 인정을 받았었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그 자신들도 이런 명성을 얻고 싶었는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앞에 내놓으면서 문제는 그것을 바치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탐심이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바나바처럼 우리도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탐심이 있었고 재물을 판 뒤에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서로 은은합니다. 일부를 감추죠. 그것이 확언이 돼서 결국 두 사람은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탐심이 만들어낸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끝자락은 결국 뭡니까? 죽음 이후에야 그를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파멸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과 레슨이 있다면 스스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께 평생 동안 배우고자 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레슨이 바로 이 자족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서 6장에 와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동일한 그런 진리를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특히 자족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인생의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말했어요. B와 D, Birth와 Death 사이에 누굴 만나요? Christ,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B와 D 사이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죠. 두 주먹 불 끈지고 적신으로 왔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상황에 상관에 관계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8절이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은 즉 어떡하라? 족한 줄로 알라. 즉 자기의 주제와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지 않는 뭐가 필요하다? 자족함이 필요하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무려 일곱 번이나 3인칭 소유격을 사용하면서 이미 남의 내 것, 이미 소유된 자의 소유를 지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욕심이죠. 자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남이 가진 것을 또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고 그것은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이미 남이 소유한 된 것을 가지려는 그런 악한 마음, 그것도 버리라라고 십계명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명에서. 그래서 이 탐심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가장 보편적인 죄악이 이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인류 최초의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속에서 보한 즉 어떻게 하세요? 탐스럽게 한지라. 탐스럽게 한지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탐심 때문에 범죄함으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계명이 금한바 탐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최고의 사건은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의 범죄인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와가 원했던 것은 과일 그 자체가 아니에요. 선악과 그 자체를 먹는 것 거기에 도전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것. 그래서 뱀은 꾀기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같이 될 거다 라는 말에 하와가 꾀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같은 지혜를 가지길 원했고 그것을 잘못된 방식, 뭐죠? 그 계명을 불순종하고도 그 어김으로써 그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 결국 인간의 첫 범죄가 바로 열 번째 계명, 보기에 탐스러운 그것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범했던 범죄였던 것입니다. 소돔과 구몬에 살았던 롯과 그의 아내 비참한 말로도 어디에서요? 탐욕에서 시작됐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소음 기둥이 되었고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유도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갈등과 암투도 뭐요? 더 갖고자 하는 탐욕 때문이었고 거짓 선전을 전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발람의 조지스러운 사건 역시도 그를 매수한 재물 거기에 눈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물로서 저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아들들의 성적인 타락 역시도 탐욕에 나온 결과이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갖고 온 것도 탐욕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타락과 버림받는 모습도 탐욕이 가져온 비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상숭배와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아합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정략 결함으로 그 탐욕은 극에 달았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이 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 그죠? 그것이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러니까 근심해서 따라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성전에 돈을 바꾸려던 문이나 가른 유다, 바리새인, 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 돈으로 성령을 살려했던 시몬 같은 사람들 다 탐심의 죄를 범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 탐욕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죄악의 뿌리를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탐심을 가리켜서 모든 죄의 어머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다.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아합왕의 탐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합왕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 나보대 포도원을 탐냈죠. 그는 나보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토지를 내게 팔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그것은 팔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나부대 포도에 잔뜩 눈독 들인 이 아합왕은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눕죠. 그때 이것을 본 이사벨이 모사를 꾸면서 결국 거짓 증인을 내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아합은 처음에 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탐심 때문에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게 되고 급기야 나봇을 죽이는 6계명인 살인을 범합니다. 결국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또 8계명을 범하고 결국 이 죄악의 어머니 뭐가 탐심이 그것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탐심이 모든 계명 1계명부터 그 9계명까지 대한 모든 계명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1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였죠. 그러나 탐할 때 탐심은 뭐보다 우상숭배라 말할 때 모두가 다 만문주의 만문이 그 경제금의 신 아니에요? 황금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대체해버리는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됐죠. 1계명도 어깁니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인들이 돌 갖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재물이나 권세나 권력을 탐함을 통해서 그 앞에 이미 또 다른 형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인데 아난의 삽비라처럼 돈과 명예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계명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물질과 쾌락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구박하고 형제끼리 분쟁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존속살인까지 하는 그 일들이 여전히 이 5계명도 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부자에게 상속자는 있어도 상속자는 있어. 그러나 자식은 없다. 이 탐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거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탐심 때문에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이 탐심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간음, 오늘날의 큰 사회 문제 되는 이 간음, 성폭행은 뭐의 결과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심에 저질러진 범죄가 분명합니다. 8계명, 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모든 도적질은 어디서 온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 이 탐심 때문에 이웃의 아내나 재산 빼앗고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계명 다른 것은 이 가식적으로 눈에 보여서 그 계명을 지키고 어기는 것이 드러나는데 마음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가볍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가벼울 수 없는 것 그래서 결국 이 탐심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파괴하게 만드는 그 동기가 탐심이었다면 이 10계명은 모든 계명에 모아 울타리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북스탠드와 같다고 해요. 북엔드. 이쪽에서 이 북을 서로 꽂아서 잘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울타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미 에베소 5장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것을 극도로 탐하게 되면 우리가 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갖게 되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가장 단순한 정의가 뭡니까? 무엇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간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그 마음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향했지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이유는 그는 물질의 녹을 잃고 그래서 물질 자체는 악한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은 바닥이 없는 무지갱이처럼 그렇게 심연 깊고 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다. 마치 터진 웅덩이 같아요. 부어도 부어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읽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탐심을 품고 있고 탐심 가운데 죄를 키워가고 있으면은 신앙의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욕망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가시 떨기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일러주면서 우리 영적 성장에 이 탐심이 있다라면은 그 성장이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탐심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탐심이 경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파괴해요. 디모데서 6장 5절에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탐심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이 넘어지는 일을 보면 바로 뭐예요? 탐심의 문제 때문에 조금 욕심부리다가 고개 잘못 돌려서 패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경건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탐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능력과 유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디모데서 6장 6절에 말씀하면서 뭘 가지라는 얘기요? 자족함을 가지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열쇠라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아도 그것 다 가지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 집이 있다라고 못하래 그렇게 만족하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탐심의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오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한다. 그걸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탐심 때문에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탐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떠나더라고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탐심의 결과적 끝자락은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성경적인 그 예를 들었죠.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드렸듯이 톨스토이가 즐겨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왕으로부터 하루 동안 네가 종일 밟고 걸어다니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 근데 그런 약속을 하는데 다만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또 걸었어요. 욕심을 내면서 더 많이, 좀 더 많이 걷자, 좀 더 많이 땅을 확보하자 해서 걷다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갈 시간이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서 출발했던 지점까지 결국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 탈진한 농부는 도착하자마자 혀를 빼고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탐하는 자에게 건강과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거니와 그 영혼도 잃어버린다는 거야.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에베소 5장 5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탐심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우리는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이 죄에서 해방되거나 자유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업 이야기했죠? 한 권사님이 동업하면서 그렇게 몇십년 넘도록 그렇게 동업이 잘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이 있어서 일일이 다 따지지 않고 서로 도움이 주고받는 일에 고마워서 그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패니까지 따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계셔서 가능한 겁니다. 자, 탐심을 이기는 자족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탐욕에 불타는 그런 초대교회.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라고 취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변화된 삶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이 그 삶들을 경험케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관해 속에서도 누구 같은 자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여전히 탐심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일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삭개오가 그 예입니다. 또 하나의 그 증거의 인물이 있다면 삭개오인데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시고 또 머물겠다 하시려 할 때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가 내 값제로 네 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서 착복했던 삭개오의 변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삭개오의 의지도 아니고 그가 말씀으로 수양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 결단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함께 있고 그 결과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도적질한 거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속에서 모든 탐심을 이길 수 있고 거기에 자유케 하고 해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좀 아쉽겠죠, 그죠? 욕심을 더 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누려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또 신자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정과 욕심이라 번역했는데 개정개혁에서 이것을 정과 탐욕이다, 탐심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기 탐심이란 단어가 바로 십계명에서 명하는 탐하지 말라는 그 열 번째 계명한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탐심의 포로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그는 자족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했는데 원어적 단어의 의미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탐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열 번째 계명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홉 가지 계명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키겠다 결심하더라도 뿌리 깊은 죄의 본성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율법에 준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 욕된 본성을 억어해주고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한 사람만이 자신의 욕된 본성을 제어하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탐심을 이루지 않느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안에 군림하는 이 욕망을 이긴 사람은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의식은 의로운 삶을 사모하지만 그 속에 있는 본성은 그 죄에 따라서 사는 그런 모순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좋으랴, 누가 이 나를 이 모순에서 건져줄 수 있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넘어서 실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양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죄를 짓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 남만 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욕망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이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열 번째 계명은 의무의 계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한테 뭘 줘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이미 들어오신 성령은 내 속에 있던 본성과 죄의 본성과 싸워서 우리가 이 본성의 욕구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에는 이 싸움에 당연히 누가 이겨요? 욕구가 이겼습니다. 욕망이 이겼어요. 아까처럼 생각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의지가 발동할 때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해서 남들 다 아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탐욕을 끌어갑니다.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당연히 육신의 욕구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우리가 들어오신 분은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만한 것이 뭐예요? 마음에 괴롭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악한 본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주신 선한 생각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잠든 양심과 패한 의지를 깨워서 악한 본성과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싸움이 팽팽해졌는데도 누구도 그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끈질기게 권고해서 더 이상 죄를 즐기지 못하게 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게 하셔서 결국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너무나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본성은 틀렸고 주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탐심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요?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욕구를 복종시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탐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개역 성경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탐심입니다. 언어의 탐심. 성령을 쫓아내나 그러면 육체의 탐심을 이루지 않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본성을 억제하면 얼마든지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깨우침을 거역하고 또다시 육체로 따라가면 여전히 본성의 노예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 번째 계명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성령께 의지하라는 계명이에요. 성령께 의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은이나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속에 탐욕이 생긴다면 그 탐욕을 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재물이나 은보다 뭘 명예를 택하고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재물보다 참으로 신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의 그런 명예를 더욱더 구하시고 돈이나 권세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부어주심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 열정적으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하기를 더 욕심을 내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여줬는데 그가 죽으면 자기 관의 양손에 구멍을 들어서 자기의 빈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나오게 해서 보이라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록 그가 세계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 다시 또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탄영으로 향치 말게 하옵소서. 간절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온갖 탐욕으로 채우는 대신 우리 속에 말씀으로 더 채우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사랑으로 더 채우셔서 우리의 몸과 가슴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더욱더 맡겨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뤄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